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은 소아시아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리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에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인상이 깊었다. 이유는 그 오래된 고대 폐허 도시를 갔는데 여전히 느껴지는 타락의 기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그 발굴지가 아프로디테 신전을 발굴한 그런 유적지였는데 가서 성도들과 함께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설교하는데 정말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발굴한 마당 그 같은 곳에서 가운데 제가 서고 앞쪽에 성도들이 쭉 앉아 있는데 좌우로 쭉 뒤까지 그 발굴된 기둥이라든가 무슨 뭐 석가래라든가 이런 돌 그런 것들이 쭉 거기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조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각 그림들이 너무나 민망해서 정말 성도들도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저도 상당히 막 정말 곤란한 아주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고린도를 가보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고린도 교회 그러면 문제가 많은 교회, 형편없는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때 고린도에 가보고 나서 가서 가이드의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가 참 힘들었겠다라고 영적으로 너무 힘든 환경에 있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가 참 힘들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괜찮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고린도처럼 그렇게 타락한 죄악된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이 진짜 교회라면 어떤 흉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아름다운 본질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니까 거기엔 핑계가 없단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흉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아름다운 본질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오늘부터 고린도 전후서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고린도 전후서를 설교하는가? 이유는 올해 우리의 표어가 예언자 공동체인데 바로 그것의 주제 성경 구절이 고린도 전서 14장 3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전서 14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언자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고린도 전후서에 나올까? 왜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예언을 이렇게 강조할까? 물론 뭐 은사 중에 하나니까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바울이 예언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때 전율처럼 깨달은 것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예언자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는, 예언자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 타락한 도시, 그 고린도라는 세속도시 가운데서 거룩하게 그 영적인 그 본질을 지켜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언자 공동체니까. 예언자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 타락한 곳 가운데서 그 거룩한 영적 본질을 지켜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언자입니다. 그 자체가 예언자다. 교회가 뭐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무슨 대단한 예언을 하면서 막 책망하고 뭐 야단치는 그런 예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존재 자체가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 존재 자체가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예, 그야말로 심판의 메시지, PJS를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까, 존재 자체가.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악 가운데 힘들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 PHS를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 세속도시 가운데서 교회가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예, 세속도시 가운데서는 교회가 바로 예언자이다.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나, 그 도시가 어떤 곳이었나 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부산과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고린도는 그 당시 대표적인 세속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세속도시와 뭐 많은 부분 다 비슷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특히 이 부산과는요,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동일한다 한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깨닫게 된 게 뭐냐, 그렇다, 고린도 전후서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다. 왜? 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으니까. 이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런 확인이 또한 온 거예요. 자, 어떤 게 비슷하냐, 우선 첫 번째로 물류와 상업이 발달한 항구도시라는 면에서, 물류와 상업이 발달한 항구도시. 예, 고린도는요, 아가야 반도의 잘록한 해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레가이온 항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 부산이 동쪽으로는 부산항과, 그리고 서쪽으로는 신항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예. 그 이오니아해라고 하는 바다와 에게해가 연결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물류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예, 부산이 예로부터 물류가 왕성한 항구도시였던 것처럼 고린도는 딱 동일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향락의 세속문화가 팽배한 도시입니다. 향락의 세속문화가 아주 팽배한 도시였다. 고린도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영어 작품에서는 때로 코린티안,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게 코린티안이지만 동시에 뭘 의미하느냐, 남봉꾼을 의미할 정도로, 남봉꾼을. 그래서 영어로 코린티안나이즈, 고린도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난잡한 삶을 대놓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코린티안나이즈예요. 자, 어떻게, 왜 고린도가 이렇게 됐느냐, 이유가 뭐냐, 뭐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종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이 오니까 와서 다 그렇게 막 그냥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고린도의 신이 문제예요. 고린도의 주신이 누구냐, 고린도의 그 언덕 위에 있는 바로 아프로디테 신입니다.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죠. 그런데 여러분,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러면 미의 여신 그러지만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1000명의 히에로둘로이, 히에로둘로이라는 말은 성스러운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성스러운, 이 히에로, 이 성스러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성스러운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말이 참 똑같은데, 그 아닌 다른 의미의 성스러운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거예요. 말로는 성스러운 노예지만 이들은 다 신전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제사장들이, 여자 제사장들이 있는데 전부 다 창녀들이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매춘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온 도시 전체에 그런 아주 음란한 그런 그 죄악을 퍼뜨리는 곳이죠. 여러분, 부산도 이런 향락 문화가 정말 발달된 곳 아닙니까? 어떤 기사에 보니까 한때 유흥업소 통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전국에서 지구단위별로 룸살롱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부산이 영예의 1등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향락이 발달된 곳이에요. 세 번째, 영적으로 아주 혼잡한 도시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혼잡한 도시.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미신이 왕성합니다. 그렇죠. 해양도시들은 미신이 왕성합니다. 항해를 많이 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지 미신이 많죠. 거기다가 국제적인 혼합도시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지중해 연안 각 나라에서 오는데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신을 다 들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종교들이 난무하면서 영적으로 아주 혼잡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산도 이런 부분 우리나라에서 예 미신과 우상 숭배로 절대 뒤지지 않는 예, 정말 예, 특히 미신이 굉장히 많은 심지어 동 이름에도 미신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곳이 부산 아닙니까? 근데 그뿐 아니라 사이비 종교가 정말 왕성한 곳이 부산이에요. 어떤 그 이단 전문가께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국의 이단들은 거의 다 부산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내놓으라는 메이저 이단들은 다 부산에서 출발했고 아니면 부산에서 가장 왕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산. 자, 이런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세속도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테 에클레시아 토우 떼우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아닙니까? 아, 토우 떼우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거는 바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 그들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절대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도시가 있고 지역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구성이죠. 예, 대한민국, 그 다음에 무슨 경상남도 지역, 부산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단위의 세상 속에다가 도시 도시마다 그 모든 곳에다 일일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이게 선교의 고리예요. 그 모든 곳에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냥 단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통치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 도시에 있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도시를,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통치 조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통치 조직,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바로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3장 10절에서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쓸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것이 바로 너희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통치조직. 그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것이 바로 너희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예, 그 가운데 세속도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구원의 길을 펼쳐놓고 계시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곳, 선포하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너무 중요한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갈등하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단 나쁜 게 뭐냐면 좋은 이름 다 갖다 썼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가지고 너무 갈등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가 처음에 자기가 재림 예수였었어요. 근데 재림 예수였다가 자기 스스로 자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상홍 하나님이 1964년에 어디서 했냐? 부산 해운대에서. 예, 부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이단은 부산 출발한다니까요. 부산 해운대에서 처음 시작한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사단마귀의 세력이니까, 이단이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시작한 그 이단이 1985년에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어요. 안상홍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럼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안 죽어. 좀비도 아니고 이단이니까 그렇죠. 그 죽으면서 자기 부인 장길자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을 그쪽으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갑자기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장길자가. 그게 지금도 버젓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미치고 환장한다 그 말이죠.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왜 저건 망하지도 않아.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그렇죠.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여하튼 하나님의 교회 정말 중요한데 이단이 여기에 이렇게 가라지를 막 뿌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좀 강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 이단이 가라지를 뿌릴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이단이 가라지를 뿌릴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특히 고린도처럼 타락한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예, 우리가 성도로 거룩하고 이 세속도시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타이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이 모든 것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마귀의 온갖 유혹 앞에서도 정말 쉽지 않죠. 마귀의 유혹 정말 너무 뿌리치기 어려운데 그 순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럴 수 없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막 어떤 그런 욕망이 올라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거 한 가지면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붙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마귀는 유혹만 하는 게 아니라 미혹도 하죠. 유혹과 미혹의 차이. 유혹은 대놓고 하는 거고 미혹은 속이면서 하는 거 아니겠죠. 예, 정말 헷갈리게 합니다. 뭐가 맞는 건지. 자, 그런 공격을 받을 때도 거기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붙들면 아무리 헷갈리게 속여도 아주 분명해집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되는 길이 확실해지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소속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던진 메시지예요. 두 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또 하나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부르심, 예, 다른 말로 뭐예요? 소명 아닙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소명은 또 뭘로 이어져요? 사명으로 이어지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이. 예,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의 삶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해치고 나갈 수 있을까? 특별히 현실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가지고 온갖 협박과 핍박을 가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무릎 꿇지 않고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예, 현실 무섭죠. 예,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거 가지고 공격하면요 정말 이기고 해치고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가? 그 답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을 붙들 때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바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온전히 붙들 때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고 어떤 세속의 협박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선택해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 은혜, 그거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건 은혜이면서 동시에 소명이다 하는 것이죠. 예, 은혜이면서 동시에 소명이고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단지 은혜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단지 은혜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또한 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까지만 이해한다고요. 예, 물론 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 그게 아우리스트 시대니까 한 번에 딱 끝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가야죠.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 땅에서 완성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죠. 얼마나 시간이 있든 간에. 그게 진짜 구원의 이야기 아니냐는 것이죠. 클레토이스 하기오스, 하기오이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부르심이 우리가 이 세속의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떤 협박과 어떤 그런 그 마귀의 그런 공격들 가운데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이 부르심, 이 소명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은요, 모건대학교를 세운 감리교회 이호운 목사님이 1950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유학하던 중에,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미국에 와서 이 유학생활을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그 가운데서 지은 찬송시입니다. 저는 이민생활을 해봐서 유학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더구나 1950년 3월 달이었거든요. 그때의 한국은요, 이건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도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1950년 3월 달이면요, 불과 석 달 뒤에 뭐가 터져요? 6.25가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학을 간 거예요. 그것도 이분은 뭐예요? 이북에서 내려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40세 때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직면하게 된 현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예, 말도 못하죠. 뭐 경제적으로 우선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잘 살지만, 그런데 그때는요, 예, 한국 돈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돈을 대줍니까? 그러니까 정말 최빈국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미국 가서 거기서 유학생활을 한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 진짜 이건 막막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회적으로. 저는 제가 이민생활 하면서도, 저는 동남아 LA에서 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여러 번 인종차별을 당해봤어요. 그 정도면 그때 1950년대 그때 시카고, 이건 말도 못합니다. 예, 그냥 동양 사람, 한국 사람, 사람으로도 안 볼 때죠. 그 인종차별, 그 무시를 받아가면서 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영어로 공부한다는 것. 예, 저도 해봐서 압니다. 예, 이게 안 들려요. 예, 영어가 안 들려요. 예, 이게 예, 정말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교수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듣지 못하고 그냥 눈만 껌뻑껌하고 있을 때 그 비참한 심정을 아세요? 정말 막막하거든요. 제일 막막할 때가 언제냐면요, 광고를 못 알아들었을 때입니다. 내일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물어보기도 창피해. 요즘도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수도 없이 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니면 당장 그냥 먹고 살아니까 공부는 때려치고 일단 뭐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 그 온갖 어려움과 협박 앞에서 고백하듯 절규하듯 그렇게 지은 찬송시가 바로 이 찬송가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저는 이 찬송시를 지은 이호운 목사님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을 담아서 이 찬송시를 지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저의 영적인 멘토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분 역시 결혼하고 딸까지 둔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혼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첫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소,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원병은 없다네. 징집되었을 뿐. 이거였어요. 저는 이거 읽는 순간 막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원병은 없다네. 징집되었을 뿐. 내가 원해서 온 거라면 전 벌써 그만두고 싶은데,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이기에, 징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호은 목사님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기에, 예,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기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목숨을 건 고백과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속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그건 부르심이에요. 특히 삶 가운데 다가오는 정말 많은 어떤 어려움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순간 누구의 표현 그대로 마귀에게 씹히기 시작합니다.
온갖 잘못됐던 것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온갖 어떤 그런 상처가 다 올라오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순간에 딱 한 가지만 잡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이 고난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 이걸 기억하고 나가면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와 같은 이 세속도시 한 도시, 이 부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고린도와 같은 이 세속도시 부산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두 가지 꼭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소속이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 예,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도로 부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온전히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바로 이 두 가지 붙들고 견뎌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쉽게 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지셨거든요. 어떻게 지셨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 보면 계속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그래서 거기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네, 나는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 앞에서 거기서 말했던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소속과 그리고 뭐예요? 부르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부르심, 그 부르심 붙들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으니까. 예,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십자가 신앙으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